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장관 등을 잇따라 만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양국 간 공조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은 오늘 미한 외교장관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결단력 있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최근 잇따른 위협, 그리고 북한의 인권 등을 북한의 악행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더욱 압박해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아울러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대화 시도를 거부했다며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 밖에 한일 간 과거사 갈등에 대해서는 양국이 자제심을 갖고 대처하면서 계속 대화하고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라크 정부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로부터 안바르주의 주도인 라마디시를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ISIL이 라마디시 장악을 선포한 지 하루 만인 오늘 이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며칠 안에 전세가 역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관리들은 라마디에서 지난 사흘간 벌어진 전투 과정에서 50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은 ISIL을 겨냥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라마디 상황은 유동적이라며 ISIL이 장악했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에서 5일간의 인도주의적 휴전이 끝난 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오늘 후티 반군을 겨냥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예멘 남부 도시 아덴을 겨냥해 이루어졌으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 거처와 지역 민병대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공항 등에 집중됐습니다. 아직 이로 인한 사상자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은 구호품의 충분한 전달을 위해 인도주의적 휴전의 연장을 요구했지만 연합군과 반군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워싱턴과 뉴욕으로 가는 암트랙 열차 북동부 노선이 오늘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이날 첫 열차는 새벽 5시 30분 뉴욕을 출발해 워싱턴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첫 차는 이어 예정 시간보다 14분 늦은 6시 7분에 필라델피아 역에 도착했으며 이곳에서 약 30여 명의 승객들이 탑승했습니다. 철도역에는 마이클 루터 필라델피아 시장도 나와 승객들을 배웅하며 열차가 다시 출발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암트랙 측은 지난 12일 발생했던 탈선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열차를 더욱 안전하게 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방교통규제당국은 암트랙 측에 사고 부근을 오가는 열차들에 대해 속도 제한 장치 사용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사고로 지금까지 8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친 가운데 아직도 20여 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5명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빌린 구제금융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그리스 국채 이자율이 급등했습니다. 국제채권시장에서 오늘 2년 만기 그리스 국채 이자율은 23.5%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그리스 주식시장은 불안 심리가 반영돼 2%가량 폭락했습니다. 그리스는 현재 유로존 채권단과 구제금융의 마지막 분할금을 받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올여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국가부도를 피하기 위해서는 80억 달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동부 지역에서 교전 중 붙잡은 러시아군 2명을 수도 키예프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 대변인은 오늘 AP통신에 현재 러시아군 포로들은 우크라이나 보안당국에 의해 신문을 받고 있으며 키예프로 압송되면 언론에 얼굴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주의 슈차스티아 마을 전투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며 우크라이나 내전에 러시아군은 개입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5월 18일 월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곳은 50개 주 가운데 4개 주에 그칩니다. 또 의학용 마리화나를 법으로 허용한 주는 20개 주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는 이 새로운 형태의 마리화나가 대량으로 불법 밀거래되고 있어서 관계 당국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가 이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이 마리화나 하면 보통 피우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마리화나 단속 요원 들도 피우는 마리화나를 적발하는 데 치중했었는데요. 이제는 먹는 마리화나가 대대적으로 밀거래되고 있고요. 특히 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사탕이나 과자, 초콜릿처럼 만들어져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여름부터 미주리주, 뉴저지주, 오클라호마주 등지에서 이 먹는 마리화나 제품이 속속 발각되고 있고요. 이 먹는 마리화나 제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먹는 마리화나는요, 피우는 마리화나보다 늦게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인체에 더 해로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효과가 피우는 마리화나보다 몇 시간까지 늦게 나타나서 청소년들의 경우 효과를 좀 더 빨리 느끼기 위해서 많은 양을 빨리 한꺼번에 먹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참 예쁘게 과자처럼 잘 포장돼서 정말 얼핏 보면 보통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데요. 관계당국은 물론이지만요. 각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학생들과 사전에 대화도 나누고 소제품도 신경 좀 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주간기획물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22도에 화창한데요. 오후 한때 소나기 내릴 전망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북한 내일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중부지방은 아침에 그치겠는데요. 북부지방은 밤까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2도에서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8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높겠지만 북부지방은 낮습니다. 평양 구름 많이 끼겠고요. 기온 14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신의주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 12도에서 22도 기록하겠습니다. 개성 역시 흐립니다. 기온 13도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보도록 하죠. 매피 바보가 부릅니다. Where the River Bend 골라봤습니다. Tell me what you think. Tell me what you feel. Is this thing a fake or is it for real? Is it what you hoped for or what you dreamed? Or is it something strange that you never see? Does it lift you up closer to the light? Does it send you raging into the night? Where did it begin? Will it ever end? Where the sun sets and the river bends? I've been the wild.
water's not as blue and the grass when it ain't so green. The current gets strong, it can pull you down. You gotta swim hard if you wanna turn around. But I don't wanna go. I got a love that's true, so let's stay a while and invite our friends. No one needs to go where the river bends. Oh, no, no, no. No.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지난주 보스턴 테러 사건 범인이 사형 선고를 받은 데 대한 미국 사회의 반응 전해드리고요. 지난 1년 동안 미국 안에서 꿀벌이 대량으로 사라졌다는 소식, 또 가게 안에서 똑똑한 손전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물건을 더 많이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죠.
네, 보스턴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조하르 차르나예프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은 14시간 이상 협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네.
지난달 초에 같은 배심원단은 차르나예프에게 적용된 30개 혐의 모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량 살상 무기 사용, 공공장소에서 폭탄 사용 등 17개가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죄였는데요. 배심원단은 그 가운데 6개 혐의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네, 이 차르나예프에 대한 형량이 임시 석방 없는 종신형 아니면 사형이었는데요. 결국 사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네.
이 배심원단의 결정이 만장일치여야 하지 않습니까?
네.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건데요. 배심원단이 사형 선고를 내린 이유가 뭔가요?
네, 차르나예프가 별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또 형 그 타메를란의 영향으로 테러에 참여했다는 변호인들의 주장도 별로 설득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사형 발표가 났을 때 차르나예프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무표정한 얼굴로 앞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선고를 들었다고 하네요.
네. 이 보스턴 테러 사건이 일어난 지도 2년이 지났는데요. 2013년 4월 15일 보스턴시에서 열리던 연례 마라톤 대회에서 사제폭탄 두 개가 터져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죠.
네, 당시 그 마라톤 결승선 근처에서 폭탄이 터졌는데요. 그러면서 3명이 숨지고 26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이 범인은 최첸계로 미국에서 살던 타메를란 차르나예프와 조하르 차르나예프 형제였는데요. 이 압력밥솥에 폭발물을 넣은 사제 폭탄을 사용했습니다. 차르나예프 형제는 테러를 저지르고 도망다니다가 이 형 타메를라는 죽었고요. 동생 조하르만 잡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초부터 조하르가 이 보스턴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네, 재판이 시작된 후에 보스턴 마라톤 테러로 숨진 이 희생자들의 가족이나 피해자들 마음고생이 참 심했을 텐데요.
네.
넉 달 동안 힘들게 재판을 지켜봤을 텐데 이분들 반응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재판이 일단락됐다는데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테러 사건 건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네.
하지만 그 사형 선고 자체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배심원단 결정에 만족한다. 정의가 실현됐다. 사형 선고가 나와서 너무 기쁘다면서 반기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차르나예프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마음의 평화를 찾기 힘들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희생자 가운데 가족 가운데 처음부터 사형을 반대한 사람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보스턴 마라톤 테러로 8살 난 아들을 잃은 빌 리차드 부부는 차르나예프가 종신형에 처해지길 바란다면서 사형을 추구하지 말아달라고 정부에 호소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보스턴 시가 있는 매사추세츠주는요, 1980년대에 이 사형제도를 폐지했는데요.
네.
자, 그런 매사추세츠 주민들을 구성된 배심원단이 사형 선고를 내린다는 게 좀 다소 의외이기도 하죠.
네. 이번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그래도 모두 사형제도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사형을 반대한다고 한 사람은 제외됐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 그 보스턴 시민은 차르나예프에 대해서 사형보다는 임시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호한다는 반응이 더 많았었습니다. 지난달에 보스턴 글로브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차르나예프가 사형에 처해지길 바라는 사람은 응답자의 15%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 CBS 방송이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미국인의 60%가 이 사형을 지지한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것이었습니다.
네, 그럼 보스턴 시민 가운데는 이번 사형 선고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번 선거를 반긴다는 사람도 있었지만요. 이 보스턴에서 사형 선고가 나오다니 충격이란 반응도 있었고요. 아직 어린 청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다니 이 보스턴 시민이나 배심원들이 3년도 못 가서 후회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또 차르나예프가 사형에 처해질 경우 순교자처럼 여겨질지 모른다면서 걱정하는 사람, 또 이제 21살인 차르나예프에게는 사형보다는 임시 석방 없는 징역형이 더 가혹하기 때문에 사형을 반대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앞서 미국 연방 검찰이요, 조하르 차르나예프에게 사형을 구형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이 에릭 홀더 당시 법무장관이 이를 승인했었는데요.
네.
그동안 법무장관이 또 바뀌었는데 로레타 린치 신임 법무장관이 이번 선고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린치 장관은 그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마땅한 처벌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2년 전에 일어난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 이번 선고로 일단락됐는데요. 앞으로는 어떤가요? 이 차르나예프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당장 이 사형이 집행되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번에 배심원단이 사형 선고를 내리긴 했지만 판사의 정식 선고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이 담당 판사인 조지 오툴 판사가 정식으로 선고를 내리기 위한 양형 심리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요.
네.
이 보스턴 마라톤 테러 희생자들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고요. 또 차르나예프 역시 원한다면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식으로 판사 선고가 나오면 차르나예프가 교도소로 이송되는데요. 사형수들을 위한 특수시설이 있는 인디애나주의 연방교도소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차르나예프가 항소할 가능성도 있죠.
네, 차르나예프의 변호인단이 상급 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또 이제 긴 재판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됩니다.
네.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인데요. 그 과정이 모두 끝나서 사형이 확정된다고 해도 또 사형 집행까지 또 얼마가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 1988년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형제도가 부활한 이래 70여 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사형에 처해진 사람은 3명에 불과한데요.
네.
이 차르나예프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다면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이후 처음 미국에서 사형에 처해지는 테러범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사형에 처해진 테러범은 티모시 맥베이가 유일한데요. 네. 미국인인 티모시 맥베이는 지난 1995년에 오클라호마시티 연방정부청사 폭탄 테러 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9.11 테러가 일어나기 몇 달 전인 2001년 6월에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벌이 가져다주는 이 꿀, 참 많은 사람이 좋아하죠.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이 꿀벌이 대량으로 사라졌다고 하는 소식이 있네요.
네, 미국 농무부 조사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담긴 내용인데요. 네. 지난 12개월 동안 미국 안에서 꿀벌 군집, 그러니까 꿀벌이 모여있는 집단의 약 40%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수치는 지난 10년 내에 최대치고요. 네. 기록이 시작된 이래로 따지면 두 번째 많이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꿀벌이 집단으로 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꿀벌이 없어지면은 크게 문제가 생기는 분야들이 있겠죠.
네, 일단 그 꿀벌이 없으면 꿀을 생산하기가 힘들겠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꿀을 만드는 양봉업계가 힘들어질 텐데요. 2015년에 양봉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손실률이 18.7%인데 이 수치가 40%에 달해서 이 양봉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양봉업계뿐만이 아니고요. 일반 농업 분야도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꿀벌이 꽃가루를 날라다 줘야만 열매를 수정할 수 있는 작물이 있습니다. 뭐 가령 아몬드라든가 딸기류 그리고 각종 채소가 그런 작물인데요. 꿀벌이 활동으로 매년 150억 달러치의 그 작물을 거둬들일 수 있다니까 이 꿀벌 군집이 대량으로 없어지면 농업 분야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벌이 점점 사라지는 현상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미국에서 꿀벌 군집이 이렇게 대량으로 사라진 이유는 밝혀졌습니까?
네. 많은 과학자가 지금 원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단지 살충제 살포나 벌을 공격하는 진드기 그리고 꿀벌들의 부실한 영양 상태 탓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 뾰족한 답은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백악관까지 대책 마련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이미 지난해 그 꿀벌 군집의 대량 폐사를 막을 대책을 마련할 연구진을 꾸렸는데요. 앞으로 몇 주 안에 백악관이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똑똑한 손전화, 스마트폰하고요. 소비 성향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네요.
네, 매장 안에서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가게 안에서 물건을 살 확률이 20% 정도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문회사인 딜로이트사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조사 결과 매장에 와서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 가운데 3분의 1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가게 안에서 더 돈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결과는요.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생각하고는 또 많이 다른데요. 이들은 사람들이 대개 매장에 와서 사고 싶은 물건을 직접 확인은 하지만 정작 물건은 이 싼 가격을 제시하는 인터넷 상점에서 살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원래 그런 게 상식이었는데 이번에 그런 통념을 깨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물론 예전처럼 물건 값만 확인하고 정작 물건은 인터넷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매장 안에서 이동기기로 물건 값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에 대한 평가를 찾기도 하고요. 또 매장 안을 누비고 다니려고 인터넷에서 매장 지도를 찾기도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훌륭한 판매 사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나 판형 PC 같은 첨단 기기들 그리고 이런 기기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인 앱이 이 장사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장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미디어 기업 AOL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김현숙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2일이었죠. 미국 최대 이동통신 회사인 버라이즌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 업체 AOL을 44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혀서 화제였었죠. 이 젊은 층에서는 AOL이 생소한 이름이기도 하겠지만은요. 이 1990년대에 이 AOL이 미국의 인터넷 문화를 연 기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잠시 1990년대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실까요?
네.
자, 지금이야 인터넷을 하려면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접속만 하면 몇 초 만에 인터넷 화면이 열리지요. 하지만 1990년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PC라고 하는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인터넷 통신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요. 자, PC로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모뎀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터넷을 이용하셨던 분들은 이 소리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참 귀가 따가운 소리, 이 소리 네. 기억나는데요. 모뎀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때 나는 소리죠.
맞습니다. 이 모뎀은 전화선을 통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자, 컴퓨터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 전화선으로 송신하고 또 전화선에서 송신받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컴퓨터로 보내는 역할하는 장치지요.
네, 뭐 지금의 10대 청소년들은 왜 전화선을 써서 인터넷 접속해야 하는지 이해 못하겠지만은요. 당시만 해도 이 전화 모뎀이 획기적인 통신 방법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전화선을 이용하다 보니까 차마 웃지 못할 일도 많이 일어나곤 했는데요. 자, 우선 인터넷을 하려면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인터넷을 켜고 한참이 지나야 비로소 인터넷 연결이 돼서 사용할 수 있었고요. 거기다 인터넷의 속도도 느려서 작은 그림 하나를 보려고 해도 컴퓨터가 그 이미지를 다 내려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네.
자, 거기다 전화선을 이용하다 보니까 인터넷을 하다가 급하게 전화할 일이 생기면 인터넷을 끄고 통화를 끝낸 후에 다시 인터넷 연결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고요. 거기다 집집마다 자녀들이 인터넷을 하는 탓에 부모들이 아무리 집으로 전화를 걸어도 통화 중이라 부모와 자식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습도 흔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초고속 인터넷에 워낙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시절이 있었나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네.
그런데 바로 이런 전화 모뎀 형식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AOL이죠.
맞습니다. 1991년 아메리칸 온라인이란 이름으로 혜성같이 등장한 AOL은 당시 경쟁사들이 시간당 요금을 받을 때 한 달간 일정 금액을 내면 마음껏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정액제를 도입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지요.
You've got mail.
네, 아마 그리고 이 소리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AOL에 이 전자우편이 도착했다고 알리는 소리인데요. 이렇게 편리한 전자우편 시스템, 또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채팅방, 또 단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 등 당시로서는 참신하고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1994년엔 미국 최대의 인터넷 기업 중 하나로 우뚝 서게 됐죠.
네, 당시 AOL의 선보인 기능을 보니까요. 요즘 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의 원조가 아니었나 싶나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획기적인 시도로 미국 최대 PC 통신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로 발돋움한 AOL의 가입자는 2000년 당시에 2,9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AOL은 이런 여세를 몰아서 같은 해 1,64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타임 워너사를 인수했는데요. 케이블 방송과 영화, 잡지 매체 등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 이 타임 워너와의 만남으로 AOL 타임 워너는 세계 최대의 미디어 기업으로 탄생할 것이란 그런 기대를 낳았었죠.
네. 하지만 또 이런 예상이 빗나가면서 결국 AOL하고 타임 워너가 다시 분리됐죠.
그렇습니다. 당시 인터넷 접속 기술의 발달로 전화선이 아닌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화 접속 인터넷의 최강자인 AOL의 위치가 위태로워졌던 겁니다. 자, 거기다 합병 이후에 수익률이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OL의 광고 수입 부풀리기 행태가 폭로되면서 법무부가 조사에 들어갔고
네.
결국 2004년에 총 5억 1천만 달러의 과징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 여파로 AOL 창업주인 스티브 케이스는 회사를 떠났고요. 타임 워너와 AOL은 결국 2009년에 분리게 되게 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미국의 미디어 기업 AOL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으로 시작된 이 PC통신 열풍을 타고 미국 최대의 인터넷 통신 기업으로 이름을 날렸던 AOL. 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하지만 또 다시 일어서기 위한 움직임도 보였죠.
그렇습니다. AOL은 타임워너와의 결별되기 불과 몇 달 전에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인 구글의 최고 경영자였던 팀 암스트롱을 새로운 최고 경영자로 임명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신문인 허핑턴 포스트를 3억 1,500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거기다 AOL은 최근까지 거액을 들여서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를 이용한 광고 사업을 보강해 왔는데요. 또 지난 2013년에는 동영상 광고 중계 업체인 애댑터 TV를 인수했고 작년에는 광고 효과 측정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 컴포트로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엔 버라이즌이 AOL을 인수하게 된 데 바로 이런 AOL의 변화와 움직임에 영향을 끼쳤겠죠.
그렇습니다. 자, 미국 언론들은 버라이즌이 모바일 광고 사업과 모바일 컨텐츠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AOL을 인수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최대의 이동통신회사로서 이미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버라이즌이 AOL이 가진 이 모바일 광고 기술과 분석력을 결합해서 더 큰 성장을 꾀하고 있다는 거죠.
네.
특히 버라이즌은 모바일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 그러니까 휴대기기를 통해서 동영상을 실시간 전송하는 서비스를 곧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용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고 대신 광고로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었거든요.
네.
자, 바로 이런 전략을 위해서 AOL과의 합병을 선택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뭐 90년대 PC통신의 최강자로 불렸던 AOL이 20여 년간 어떤 실패와 변화를 거듭했는지 들어보니까요. 인터넷 환경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AOL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동안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을 등에 업은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업체들이 탄생했고 현재는 또 이들 기업이 인터넷 업계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지요. 하지만 워낙에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 속에서 과연 이들 기업이 끝까지 승자로 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획기적인 기능을 선보이는 인터넷 기업이 탄생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미디어 기업 AOL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ABC 아메리카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레이 몬테인이 불렀습니다. Can I Stay 들어보시죠.
Can I stay here with you till the morning? I am so far from home and I feel a little stoned. Can I stay here with you till the morning? There's nothing I want more than to wake up on your floor. Lay with me in your thinnest dress. Fill my heart with each caress. Between your blissful kisses whisper, darling, is this stay here with you till the day breaks. There's something you should know. I ain't got no place to go. Can I stay here with you till the day breaks? How happy it would make me to see your face when lay with me in your thinnest dress. Fill my heart with
between your blissful kisses whisper, darling, is this love? Can I stay here with you through the night? Inside, and I need a place to hide. Can I stay here with you through the night time? I'm all alone and blue. Won't you take me to you? Lay with me in your thinnest dress. Fill my heart with each caress. Kisses whisper, darling, is this love? Whisper to me, is this love?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정 기자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K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볼 차례죠.
네, 용어라기보다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무슨 사건인지 들어보시죠.
K is for Kennedy Nixon debate.
케네디 닉슨 디베이트라고 하면 케네디와 닉슨의 토론회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1960년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로 나선 두 사람이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요. 미국 역사상 대통령 후보들 간에 처음 열린 텔레비전 토론회였습니다. 네. 미국 선거운동 문화의 새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맙소사 닉슨 얼굴을 왜 저렇게 만들어놨죠? 마치 방부 처리한 시체 같지 않습니까? 아직 살아있는 사람인데 말이죠.
1960년 9월 26일 텔레비전 화면을 지켜보고 있던 리차드 데일리 시카고 시장이 소리쳤습니다. 화면에 비친 닉슨 후보의 얼굴이 그만큼 엉망으로 보였기 때문인데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는 닉슨에게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역사학과 윌리엄 로로버 교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아마 그날 닉슨은 한마디 말도 하기 전에 케네디에게 패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단지 화면에 비치는 모습만으로 말이죠. 어리석게도 닉슨은 토론회에 회색 양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무대 배경이랑 같은 색이어서 배경색에 묻혀버렸죠. 당시엔 모두 흑백 텔레비전이었거든요. 반면에 케네디는 짙은 청색 양복을 입고 나갔는데 검은색 양복처럼 화면에 두드러지게 나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토론회가 반 정도 진행됐을 때 닉슨 얼굴 화장이 녹아내리면서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유령처럼 나왔죠.
사실 닉슨은 이날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날 39도까지 올라가는 열에 시달렸는데 시카고에서 늦게까지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수면제를 먹었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고요. 해열제와 감기약까지 복용하면서 약에 취해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닉슨은 아마 마음속으로 토론회를 취소했으면 하고 바랐을 텐데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1960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미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있었습니다. 소련이 스푸트니크 위성을 발사하면서 우주전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요. 바로 아래 쿠바에서는 피델 카스트로의 공산주의 정권이 기세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흑백 인종 문제로 어지러웠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을 이끌어갈 다음 지도자가 누구냐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텔레비전 토론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The debate idea had been kicking around for several years.
1950년대 들어 텔레비전이 대중화되면서 텔레비전으로 대통령 후보 토론을 중계하자는 얘기가 몇 년 동안 계속 나왔는데요. 그러다가 1959년에 이르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텔레비전 토론회를 여는데 찬성하게 되죠. 텔레비전 광고비가 올라가면서 선거운동 비용이 크게 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토론회가 무료로 소속당 후보를 홍보할 기회라고 본 거죠. 하지만 먼저 연방법을 개정해야 했는데 당시 연방법 아래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뿐만이 아니고요. 군소 후보들이 다 토론회에 나와야 했거든요. 그래서 닉슨과 케네디만 나갈 수 있게 법을 바꿔서 토론회를 연 겁니다.
사실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부통령이었던 닉슨을 말렸다고 합니다. 별로 득이 될 게 없으니까 토론회에 나가지 말라고 조언했다는 겁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닉슨에게 당신은 현직 부통령이고 모든 사람이 다 당신이 누군지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텔레비전에 얼굴을 비치면서 충분히 노출됐고 미국 전 지역을 누비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다들 닉슨을 잘 안다는 겁니다. 하지만 케네디 상원의원은 매사추세츠 사람들을 빼면 잘 모른다는 거죠. 케네디와 같이 토론회에 나가면 케네디를 닉슨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는 셈이 될 테니까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닉슨은 자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연설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텔레비전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건데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으로 드러났습니다. 1960년 9월에 시카고에서 열린 첫 텔레비전 토론회는 오히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생각이 옳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I think it will depend in great measure upon what we do here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no question but that this nation cannot stand still.
케네디는 닉슨에 비해서 너무 젊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케네디 후보를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케네디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자신 있게 말한 반면에 닉슨은 스튜디오에 앉아있던 기자들을 쳐다보는 등 주의가 산만한 모습을 보였고요. 감기약 때문인지 땀을 흘리면서 힘겨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청자들이 케네디가 더 성숙한 정치인인 것 같다는 인상을 받은 겁니다. 다시 역사학자 윌리엄 로로버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What the pollsters say happened.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당시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바뀌진 않았다고 합니다. 토론회 전에 닉슨에게 투표하겠다고 했던 사람은 그대로 닉슨에게 투표했고요. 케네디에게 투표하겠다고 한 사람은 케네디에게 투표했습니다. 하지만 200만 명의 새로운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나와서 케네디에게 투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회가 지지 후보를 바꾸진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케네디 표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1960년 선거는 매우 치열했기 때문에 텔레비전 토론회가 승패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텔레비전 토론회가 없었다면 케네디는 아마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겁니다.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1960년에 열린 텔레비전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미국 선거운동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뒤로 모든 정치인이 텔레비전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건데요. 하지만 1960년 이후에 대통령 선거 때마다 텔레비전 토론회가 매번 열린 건 아니었습니다. 워낙 한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서 또는 후보가 3명이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열리지 못했는데요. 그러다가 1976년에 가서 다시 텔레비전 토론회가 열렸다고 윌리엄 로로버 워싱턴 대학교 교수는 말했습니다.
So in 76 what happens is that Ford is behind.
1976년에 당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민주당의 지미 카터 후보에게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토론회가 도움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토론회에 응했는데 하지만 포드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별로 잘 하지 못했습니다. 토론회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1980년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카터 대통령이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후보에게 지지를 빼앗기자 보좌관들이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를 열지 않으면 패하고 말 거라고요.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토론회에 나갔는데 오히려 레이건 후보가 더 잘했죠. 결국 큰 표차로 레이건이 카터 대통령을 누르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부터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가 계속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이전에는 텔레비전 방송사들이 주최했지만 지금은 대통령 토론위원회 CPD란 기관이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후보들이 토론회를 거부하기가 힘들게 됐는데요. 텔레비전 토론회가 대통령 선거제도의 일부로 자리 잡은 겁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케네디 닉슨 디베이트 1960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후보하고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가 벌인 텔레비전 토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 당시 선거에 나왔던 대통령 후보 두 사람 모두 대통령 자리에 올랐네요.
네, 닉슨은 1968년 선거에 다시 나가서 승리를 하면서 대통령의 꿈을 이뤘습니다.
네, 자, 두 사람 모두 이렇게 좋은 식으로든 나쁜 식으로든 미국 역사에 오래 기억될 대통령들인데요. 여기서 잠시 케네디 대통령과 닉슨 대통령의 업적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케네디 대통령은 가장 젊은 나이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인데요. 취임한 뒤 3년 만에 암살됐기 때문에 많은 걸 이루지 못했지만 미국인들에게 무한한 꿈과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역사학자 데이비드 콜맨 교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먼저 케네디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들을 얘기하면서 희망적인 분위기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갑자기 암살당하면서 순교자처럼 됐고요. 그러면서 인기가 더 올라갔습니다. 미국인들은 케네디 하면 쿠바 미사일 위기를 성공적으로 넘긴 일, 인간이 달 위를 걷게 하겠다는 약속,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실제로 많은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미국인들은 그가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닉슨 대통령은 임기 중에 스스로 물러난 유일한 대통령인데요.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의회에서 탄핵될 위기에 처하자 사임한 겁니다. 하지만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고요. 냉전 시대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등 외교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이뤘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교 밀러 연구센터 연구원인 역사학자 켄 휴스 씨의 말입니다.
1949년에 중국 공산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미국은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닉슨이 취임한 첫 해에 들어서면서부터 소련과 중국 공산정부가 큰 긴장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났고요. 닉슨은 그런 상황을 기회로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은밀하게 마오쩌둥과 저원라이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중국의 반응을 떠보죠. 그리고 1971년에 헨리 키신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하고요. 1972년에는 닉슨 대통령 자신이 중국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케네디 닉슨 디베이트 1960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후보와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가 벌인 텔레비전 토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open book. Open book입니다.
Here is a saying that you might hear in an American English conversation. Open book. Well, does that mean someone is talking about reading? Let's listen.
You never have to wonder how Megan is feeling. It's so easy to read her emotions. She's an open book.
You are so right.
She is easy to read. You can always tell if she's having a good day or a bad day.
오늘 본문에서 맥스가 줄리에게 You never have to wonder how Megan is feeling. 메건의 감정에 대해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 It's so easy to read her emotions. She's an open book. 걔가 어떻게 느끼는지 쉽게 알 수 있거든. 라고 하자 줄리가 You are so right. 내 말이 맞아. She is easy to read. 메건은 파악하기 쉬워. You can always tell if she's having a good day or a bad day.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내고 있는지 아닌지 척 보면 알 수 있지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open book,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You never have to wonder how Megan is feeling. It's so easy to read her emotions. She's an open book.
You are so right. She is easy to read. You can always tell if she's having a good day or a bad day.
Today's expression is open, O-P-E-N, open book, B-O-O-K, book, open book, open book. When you say someone is an open book, you mean the person's emotions or thoughts are easy to understand. Or as you just heard in today's conversation, easy to read. A person who is an open book does not hide secrets well. If you have a friend who is easy to read, you can call him or her an open book. 말도 안 하고 속을 꾹꾹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반면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해가며 자기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감정 상태도 얼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음도 훤히 보이고요. 이렇게 감정이나 생각이 잘 드러나는 사람을 가리킬 때 open book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비밀이 아예 없다 싶은 사람이니까 쉽게 파악할 수 있죠. 말 그대로 펴놓은 책 같으니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죠. 이 open book은 사람뿐 아니고 사물을 대상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맥스가 줄리에게 친구 메건은 It's so easy to read her emotions. She is an open book. 라고 했습니다. 걔가 어떻게 느끼는지 쉽게 알 수 있거든. 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더 익혀보겠습니다. If you ask Kate, she will tell you. She doesn't keep any secrets because she is an open book. 라고 하면 케이트한테 물어보면 알려줄 거야. 비밀이 없는 사람이거든.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You never have to wonder how Megan is feeling. It's so easy to read her emotions. She's an open book.
You are so right. She is easy to read. You can always tell if she's having a good day or a bad day.
Let's review. When you say someone is an open book, you mean the person's emotions or thoughts are easy to understand or easy to read. Open book. Open book. Open book.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마크 앤토니가 부릅니다. You Sang To Me 골라봤고요. 계속해서 뉴스 투데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33년 5월 18일 오늘 미국의 제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테네시 강 뉴욕 개발 공사법에 서명했습니다.
Valley of the Tennessee River lies in the southeastern United States. It covers an area of 40,000.
테네시 강 뉴욕 개발 공사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2년 대통령에 당선된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뉴딜이라는 경제 재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나라를 경제 위기에서 구하고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어 뉴딜 정책의 하나로 루스벨트는 1933년 오늘 테네시강 뉴욕 개발공사법에 서명한 것입니다. 테네시강 뉴욕 개발공사는 7개 주에 걸쳐 있는 테네시강에 16개의 댐을 건설해 전력을 공급하는 한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테네시강 뉴욕 개발공사로 1942년 초까지 2만 8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테네시강 뉴욕 개발공사는 일자리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댐에서 나온 전기로 전력을 공급해 미국 경제에 활력을 주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게 됩니다. 1980년 5월 18일 오늘 한국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발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과 광주 시민들이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한 해 전 12.12 군사정변을 일으킨 전두환 신군부는 이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대학에 휴교령을 선포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계엄 해제와 휴교령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계엄군은 이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엄군은 광주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서슴지 않았고 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 예비군 부대에서 무기를 증발하여 계엄군과 맞섰다.
꽃을 심지 마라 거리에도 산비탈에도
부상당한 학생들은 계엄군의 포악한 진압을 알리기 위해 광주 중심지인 금남로로 몰려갔고 여기에 광주 시민들까지 가세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군부는 공수부대원 천여 명을 투입해 유혈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 후 진압군과 시민들이 충돌해 최소 191명이 사망했고 85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화에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